항상 환한 웃음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도 다른 사람의 말에 종종 상처를 받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이 가장 마음에 상처로 남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말에 기분 좋아진다고 해요. 기운내, 할 수 있어. 네가 자랑스러워. 사랑해. 사람은 차가운 밥과 차가운 차는 마실 수 있지만 차가운 말만큼은 이겨내기 어렵다고 하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행복해지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날인 오늘, 하루도 이제 거의 반 이상이 지났는데요. 이런 질문으로 오늘 음악이 흐르는 책방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들, 딸에게 혹은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선물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입니다. EBS FM 음악이 흐르는 책방, 저는 DJ 홍대광이고요. 오늘 첫 곡은 모카의 I Will 전해드렸습니다. 차가운 밥과 차가운 차는 마실 수 있지만 차가운 말은 이겨내기 힘들다, 이 말 참 많이 공감이 되는데, 그래요, 진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가운 밥이 아닌 따뜻한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런 포근한 집밥 같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어린이날은 좀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른 동화라고도 하지만 아이에게도 유익한 그런 책 한 편을 또 낭독을 해드릴 거고요. 유보라 성우와 함께 같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박학기의 비타민. 5월 5일 어린이날에만 특별히 문을 여는 책방입니다.
동화가 흐르는 책방.
특별한 날이면 이분이 꼭 등장해요. EBS 성우 유보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결국 어린이날에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 정말 특별한 날마다 함께했죠, 그동안.
특별한 사이로 발전하지 맙시다.
선 긋는 건가요, 지금? 알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정말 네. 유보라 씨와 이 어린이날과는 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 그 어떤 게스트보다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오늘의 게스트, 네요? 유보라 성우일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그 동심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유보라 씨가 또 감성이 네. 또 아이들이랑 잘 어울리는 감성이잖아요.
그런가요? EBS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참 많이 오는 방송국인데 네네. 늘 아이들과 함께 이 산책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좀 특별하게 저희가 좀 준비해봤죠. 어린이들을 위한.
오늘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네. 좋아하는 책이고요. 제가 보고서 여러 사람한테 추천도 했던 책.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네. 혹시 보셨어요?
저는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이 책이 아주 예쁜 도자기 인형이 네. 처음 만난 주인에게 네. 우연히 이 버림을 받은 건 아니고 우연한 실수로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게 네. 되면서 맞아요. 이곳 저곳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결국엔
자기가 인생을 배우는 그래서 인형을 통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책인데 네.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둘 다. 참 좋은 어떤 감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책이라서 오늘 네. 저의 추천으로 한번
더 기대가 됩니다.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비룡소에서 나온 케이트 다카밀로의 동화고요. 이 책을 보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화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이집트 거리의 어느 집에 몸 대부분이 도자기로 된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의 이름은 에드워드 툴레인이었어요. 에드워드의 주인은 에빌린. 검은 머리의 10살짜리 소녀였어요. 에빌리는 에드워드를 끔찍이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학교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나서 에드워드에게도 옷을 입혀주었어요. 손으로 직접 만든 비단 정장, 가죽 맞춤 신발, 그리고 바지에는 금 회중시계를 넣을 수 있도록 작은 주머니도 달려있었어요. 아침마다 에빌리는 시계의 태엽을 감아주면서 말했어요.
자, 잘 봐, 에드워드. 큰 바늘이 12회, 작은 바늘이 3회 있으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거야. 너에게 말이야.
그리고 에드워드의 귀끝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학교로 떠났어요. 에드워드는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에빌린을 기다렸죠. 그렇게 에드워드는 하루하루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에빌린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어. 그 공주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이라는 것에 신경도 쓰지 않았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온 왕자가 순금으로 된 반지를 공주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했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공주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공주는 반지를 꿀꺽 삼켜버렸단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공주는 왕자에게서 달아났어. 공주는 성을 떠나서 숲속 깊이 들어갔지. 마침내 작은 오두막에 닿게 되어 안으로 들어갔더니 마녀가 공주에게 묻는 거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봐라.
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넌 날 실망시키는구나, 바스피거리.
그러자 아름다운 공주는 흑멧돼지로 변해버렸어. 공주를 찾아 숲속에 온 부하들은 못생긴 흑멧돼지를 발견하자 곧바로 총을 쏴버렸단다. 탕! 하고서. 부하들은 흑멧돼지를 성으로 가지고 돌아왔고 요리사는 그 배를 가르다가 그 안에 있던 순금 반지를 발견했지. 요리사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흑멧돼지를 요리해버렸어. 아름다운 공주가 삼켰던 반지는 요리사가 일하는 내내 손에서 반짝거렸지. 끝! 자, 이제 늦었구나. 잠자리에 들어야지.
할머니는 에빌린 옆에 있던 토끼 인형 에드워드를 들어올려 잠자리에 넣어준 다음 이불을 수염까지 끌어올려 주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쪽으로 가까이 몸을 기울이더니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넌 날 실망시키는구나.
5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에드워드와 에빌린의 가족은 모두 배에 올랐어요. 어린 남자 아이 둘이 토끼 도자기 인형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결국 아이들은 에드워드를 움켜쥐었어요. 처음에는 스카프가, 그 다음에는 재킷과 바지가 에드워드의 몸에서 뜯겨나갔어요. 자신의 회중시계가 갑판에 떨어져 에빌린의 발치로 경쾌하게 굴러가는 걸 지켜보았죠. 남자아이가 에드워드를 막 던지려고 할 때였어요. 에빌린이 막으려고 머리로 그의 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툴레이는 배 밖으로 던져졌답니다.
도자기로 된 토끼는 어떻게 죽을까? 도자기로 된 토끼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을까?
에드워드! 돌아와!
돌아오라고? 정말 우스운 말이야.
에드워드는 에빌린이 틀림없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또 몇 주가, 또 몇 달이 흘러갔죠. 그렇게 297일이 되는 날 폭풍이 불어왔어요. 사나운 폭풍은 에드워드를 바닷속 여기저기에 내동댕이 쳐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부의 그물이 넓게 펼쳐지더니 에드워드를 꼭 붙잡는 거예요. 그물은 에드워드를 높이 높이 끌어올렸어요. 마침내 에드워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세상빛 속으로 다시 나와 어느 배의 갑판에 물고기와 함께 누웠답니다.
어이, 장난감 같아 보이는데? 어이, 집에 가서 아내에게 줘야지. 너도 좋아할 거야. 틀림없어. 슬픔도 지니고 있지만 좋은 사람이거든.
어부는 에드워드를 어깨에 올려놓은 채로 돌이 줄지어 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 아담한 녹색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내가 바다에서 뭘 좀 가져왔어.
아휴, 아니 여보, 토끼를 가져왔네요. 아휴, 아주 예뻐요. 이름을 뭐라고 하죠?
수잔나 어때?
좋아요, 수잔나. 먼저 수잔나에게 옷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에드워드 톨레이는 수잔나가 되었어요. 작은 녹색 집에서 어부와 그의 아내와 사는 건 즐거웠어요. 에드워드, 아니 수잔나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부의 딸이 찾아온 거예요. 어부의 딸은 에드워드를 집어들고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네가 늙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마법을 걸었다며?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 두 분이 널 아기처럼 대한다던데. 흥, 넌 날 속이지 못해. 우린 같이 여행을 떠날 거야. 너하고 나하고 말이야.
어부의 딸은 에드워드의 귀를 잡고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거꾸로 처박아 놓고는 소리쳤어요.
엄마! 난 트럭을 타고 갈래요!
어부의 딸이 쓰레기통을 트럭에 싣자 에드워드는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도자기로 만들어진 에드워드의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쑤신 듯이 아팠어요. 처음으로 에드워드의 가슴이 소리쳤어요. 단 두 마디 말이었죠.
아저씨, 아줌마.
그 후 에드워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어요.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 이별이었죠. 그러다 어떤 소년을 만났어요. 집에 온 소년은 한 침대 발치에 에드워드를 내려놓고 등잔불을 켰어요.
사라, 이제 일어나야지. 내가 뭘 좀 가져왔어. 이제 네 거야. 너에게 주려고 내가 특별히 가져왔어. 네가 토끼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을래?
쟁글스.
쟁글스라고? 좋은 이름이네. 마음에 들어. 사라, 신선한 공기 좀 쐬고 싶지? 내가 이 나쁜 공기에서 널 빼내줄게. 알겠지?
그래서 소녀는 소녀를 안고 소녀는 에드워드를 안고 셋은 밖으로 나갔어요. 소녀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별을 가리켰어요.
저 별똥별에는 마법이 있대. 소원을 빌어봐. 저건 네 별이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어서 소원을 빌어.
그 별은 소녀의 별이었지만 에드워드도 소원을 빌었답니다. 하지만 소녀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5달째에는 먹는 걸 마다했고 6달째에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불분명했어요. 사라의 품에서 에드워드는 응원했어요.
사라, 제발, 제발 숨 좀 쉬어.
9월의 어느 밝은 아침에 소녀는 숨을 거두었어요. 에드워드는 그 전날 밤 소녀의 품에서 아래로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녀는 다신 에드워드를 찾지 않았죠. 얼마 후 소년이 에드워드를 집어들고 말했어요.
가자, 젠글스. 떠나는 거야, 멤피스로. 넌 태어나서 춤추는 토끼를 얼마나 보았니? 내가 몇이나 보았는 줄 알아? 딱 하나야. 바로 너. 그걸로 우리가 돈을 벌 거야. 지난번에 멤피스에 갔을 때 거리 모퉁이에서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더라고. 정말이야.
에드워드의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을 뿐 아니라 매우 아팠어요. 도자기로 만든 몸 곳곳이 다 아팠어요. 하지만 소녀는 멤피스에 있는 더러운 거리 모퉁이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춤을 추었어요. 에드워드는 절을 하고 발을 질질 끌며 몸을 흔들어댔어요. 지팡이에 기대 서 있던 어느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 할머니? 할머니, 날 보세요. 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건 끔찍한 일이었어요.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날 도와줘요.
할머니가 돌아서더니 절뚝거리며 걸어갔어요.
돌아와요. 내 아픈 마음을 고쳐줘요.
마침내 해가 지고 거리가 어두워지자 소녀는 하모니카 연주를 멈추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소년이 말했어요.
토끼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먹은 걸 춤으로 갚을게요.
하지만 주인은 에드워드를 휙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에드워드의 세상이 온통 깜깜해져 버렸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에드워드의 얼굴을 따뜻한 천으로 닦아주던 남자는 자신을 인형 수선공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말했죠.
아마도 넌 네 어린 친구가 궁금한가 보구나. 그래, 그 애가 널 데려와서 울면서 도움을 구했어. 다시 붙여주세요. 꼭 다시 붙여주세요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애에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지. 하나는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최고로 신경 써서 고쳐줄 테니 너를 내 것으로 하자는 거였지. 그런데 네 친구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 네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널 포기한 거지. 정말 특별한 우정이야.
그렇게 해서 에드워드 툴레이는 다시 붙여지고 고쳐졌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반들반들하게 닦여서 우아한 정장을 입고 높은 선반에 진열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 에드워드의 옆 선반에 다른 인형 하나가 놓였답니다.
안녕. 널 알게 되어 기뻐. 난 100살이야.
100살이라고?
나이가 많지? 인형 수리공이 확인해줬어. 날 고치면서 그랬어. 적어도 100살이라고. 이번엔 누가 날 데려갈까 궁금해. 누군가가 올 거야. 누군가가 항상 오니까. 이번엔 누굴까?
누가 날 데리러 오든 난 신경 안 써.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는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어. 기대를 가져야지. 희망을 가져야 하고. 다음엔 누가 널 사랑하고 네가 누구를 사랑하게 될지 궁금해야지.
난 사랑을 많이 받아봤어. 사랑은 끝이야. 아주 고통스러워.
넌 날 실망시키는구나. 날 아주 실망시켜. 네가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 어떤 여행도 무의미해. 넌 지금 당장 이 선반에서 뛰어내려서 수백만 조각으로 부서지는 게 낫겠다. 끝내버려. 지금 끝내버리라고. 인형의 말에 에드워드는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흙 멧돼지와 공주,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것과 사랑, 또 마법과 저주들. 자신을 사랑하려고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기가 다시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에드워드는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이 말했어요.
아니야,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다고.
다음 날 아침, 작은 여자아이가 아빠와 같이 왔어요.
아기 모자를 쓴 인형으로 할래요. 저 인형에겐 내가 필요해요.
아빠가 딸과 나이 많은 인형이 나가도록 가게 문을 열자 이른 아침에 밝은 햇살이 안으로 밀려들어왔어요. 그때 에드워드는 인형의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마음을 열어. 누군가 올 거야. 누군가 널 위해 올 거라고. 하지만 먼저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 에드워드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에드워드는 이집트 거리의 집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회중시계를 감아 에드워드의 왼쪽 다리에 놓아주며
난 너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던 에빌린이 생각났어요.
그래, 누군가 꼭 올 거야.
계절이 흘렀어요.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과 여름이 지나갔죠. 에드워드 툴레이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인형이 울었어요. 진짜로 누군가 왔거든요. 봄이었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들어왔어요. 여자아이가 미소 지으며 발꿈치를 들어 에드워드를 선반에서 내려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그때 부인이 와서 여자아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에드워드를 내려다보았죠. 순간 에드워드는 어지러웠어요. 바라보던 부인은 우산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목에 두르고 있던 로켓을 손에 들었어요. 에드워드는 그제야 그게 로켓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시계였어요. 회중시계. 바로 에드워드의 시계였죠.
에드워드? 에드워드!
그래. 그래, 바로 나야. 네, 동화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낭독과 함께 들려드린 노래 차례로 소개해드리면요. 에픽하이의 춥다, 리타 칼립소의 페이퍼 마쉐, 유리상자의 인형의 꿈, 악동 뮤지션의 작은 별, 또 이어서 랜디 누먼의 I will go selling no more, 그리고 김동률의 그게 나야까지 쭉 전해드려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한 동화여서 그런지 오늘 네. 낭독할 때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몰입 잘 하셨는데.
근데 동화 내용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참 좋은 동화라고 말해주신 게 왜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사랑을 잘 모르고 있거나 마음을 네. 잘 못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토끼의 마음이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이랑 되게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책을 읽을 때요.
네.
그래서 더 마음에 와 닿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마지막에 만났던 그 인형이
네.
자기를 실망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더 기대하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으라고.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지금의 저한테 또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낭독을 그래요? 하면서. 네.
사랑하실 때가 되겠군요.
좀 더 마음을 열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동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보라 씨하고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날 또 만나요.
네, 이틀 후에.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보라 씨 보내드리면서 같이 1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끝곡으로 케이스 앤 주주의 Tell Me It's Real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2부로 다시 찾아올게요.